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거의 성경하고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야 되고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때 우리와 우리 주위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복음에 예민하게 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며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정의, 더 굿뉴스는 Jesus is the Christ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진,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간 구원의 모든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할 때 또 다른 각도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어느 문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성경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며 안식의 축복이며 생명의 축복이며 가정의 축복이며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이며 뭐 언약의 축복이며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인간에게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됐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살았던 존재가 죽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였는데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3절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는 마귀 자녀다. 엄청난 복을 받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히브리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편으로는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사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왕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 왕이었던 존재예요. 우주의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왕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기가 막히지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인 축복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의 단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원래의 어떤 축복인지 몰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서 원래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인 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은 생각보다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산자였던 생명이었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던 우리가 어느새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왕이었던 존재가 우주의 또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던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잃어버린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제 이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경상도 마산이 고향입니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이 가정에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용돈 뭐 이런 거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생이 두 살 터울의 동생이 갑자기 이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벌써 한 약 4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40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막 처음에 전자오락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오락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린 나이에 동생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뭐 이렇게 오락실 데려가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인생에 없던 일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다 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궁금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우물쭈물하다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장롱 속에 돈을 넣어두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돈을 그때의 돈으로 한 몇천 원 훔친 것 같아요. 그게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저도 너무 철이 없었던 나머지 이게 그 훔쳤다는 사실보다 그 오락이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 아줌마한테 죽든지 아니면 우리 아주 보통 아니신 우리 아버지한테 죽든지 둘 중에 우리는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가 빨리 집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래가지고 철없던 그때 당시 제 나이가 8살이었나 9살이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동생은 두 살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자신만만했는고 하니 아직은 훔친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또 과자 사먹고 또 오락실 가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게 다 써버리게 된 겁니다. 이 밤이 올 무렵에는 가지고 있는 돈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는 돌아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릴 때 다녔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숨어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을 배회하고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찾으러 오셨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딱 이렇게 발견했는데 둘이서 이제 뛰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뛰겠더라고.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께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40몇 년 전의 일을 지금 추억을 해봐도 제가 볼 때 가끔씩 섬뜩섬뜩합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저희들을 찾지 못했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 사실 돈 몇천을 훔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것 때문에 가출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 가운데 이르렀을까? 끔찍한 일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기가 막히지만 종이 된 지금 현재의 어떤 인간의 모습들, 예, 성경은 이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우리 인간이 이 정도로 처참하다, 이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이 정도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이 빛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배우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 길을 갈수록 계속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뤄난 것 같은데 이뤄놓고 나서 뭐 허무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뭐 열심히 해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했는데 그 가는 과정도 너무 순탄치 않지만 갔는데 저 정도 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허무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뭐 폭탄수나 아니면 마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쉽게 손대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또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됐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고 항상 수고하고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에는 인간의 상태를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상했다.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다. 온통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속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16절부터 19절에는 저주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에게 온 것이 뭐냐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고통을 크게 더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평생 수고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남편 남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게 되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은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대표였다는 거죠. 그 왕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간절하게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저주의 대가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도 우리가 확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일평생 수고합니다. 일평생 고생해야지 땀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위에 또 심판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존귀한 자였던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그리고 왕이었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에덴에 머물면서 에덴을 정복하고 그 에덴의 축복을 받고 안식의 축복을 받고 가정의 축복을 받고 생명이 되고 언약이 주어진 바가 되고 막힘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자유자재였던 그 엄청난 존재가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되어버렸고 일시의 죄인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버리게 되고 마음은 그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생각은 항상 악하고 항상 수고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존재며 속에서는 들어온 것만 나오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옥의 맛을 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이 귀중한 존재가 어찌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은 아무나 하고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인정하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생명과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 지켜야 될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각도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너무나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어려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바위면 올라가지 마 아니면 저 나무만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고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선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므로 또 이 약속을 그냥 내 생활하면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속이 온 것 자체가 내 삶 자체를 더 윤택하게 합니다. 나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약속이 오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 자체가 지키는 것이 되고 그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약속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아주 기막히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한 걸 보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내용과 지금 하와가 답하는 이 내용 안에는 분명히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약속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땐 아담, 약속을 받았을 땐 하와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 약속을 희미하게 전달했든지 아니면 하와가 그걸 대충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결국 사단이 이렇게 속삭임을 하고 속임수를 들어왔을 때 결국 하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이제 언약을 깨뜨려서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얕은 아담은 뭘 알았냐면 따먹은 걸 알았어요. 옆에서 지켜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왔을 때 하와가 따먹은 걸 알게 됐거나 얕은 따먹은 걸 알았습니다. 이때 아담은 충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충돌이 되기 시작하냐면 분명히 자기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말씀인데 지금 보여지는 현상 자기 와이프는 죽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의 충돌입니다.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죽지 않거든. 이래서 이제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충돌되는 일이. 그리고 충돌되면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단의 속삭임에 여전히 넘어간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은 충돌됐을 때 현실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담은 정확하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들,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처참한 지경에 비참한 가운데 놓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로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 유일한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 유일한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따먹은 것이 작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집약됐다는 거죠. 그래서 깨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죽음, 이 모든 비참과 처참과 그 다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혹시 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냐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아담과 같이 이 약속을 아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약속을 혹시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언약을 깨뜨리는, 언약을 파괴하는, 언약을 놓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은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언약을 깨뜨린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깨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창세기를 설화라고 주장하고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문서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고대 근동이 어떻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답들입니다. 그래서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보되 이게 신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처음부터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근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올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믿게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그것은 복음이며 동시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와,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아담이 결국은 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 내지는 그런 상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왜 왔는지 더 정확하게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